박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머리 회전들이 빠른 교우들이 된것 같아요. 넌센스 퀴즈 저는 10%도 못 맞힐 텐데 어쨌든 3천 명 이상 등록교회는 7천 명이지만 3,500, 4천이 모이는 교회가 아직도 이 가족 수련회를 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경이로운 일이고요. 남포교회가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 잃지 않고 또 후손들이 대대로 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을까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포교회가 지난 30여 년 한국교회에 이정표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자손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 한반도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손으로 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도전과 용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냥 좀 짧게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애를 써야 하죠. 그러나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하다 보니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된 것은 아닙니까? 놀랍게도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말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이 때론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저는 젊어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강하게 사랑 고백도 하고 충성 맹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철저한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아주 작게 이야기하고 그 작게 이야기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니멀리스트였는데 20년 전에 귀국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뭐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었죠, 별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적게 말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일치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점차 많아지면서 저는 목사란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이 교회 30년을 설교하셨으니까 가장 많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일수록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 거 아닌가요? 사실은 목사를 우리 교우들이 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한 대로 살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호의 울타리가 없으면은 설교하기 너무 힘들고요. 사실 장로님들은 그 다음으로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이겠죠. 30년 내내 교회 오면서 단 한 번도 공석상에서 자신의 견해나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데 목적을 두게 되면 찬송 못 부릅니다. 아굴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떻게 찬양하죠?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비록 후에 저의 행동이 말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도 뜨겁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데는 베드로가 원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 반석 같은 사람이죠. 원래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게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 보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붙여준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이었는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면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다이다라고 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고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헬라어를 보면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페트로스는 남성형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원래 반석이라는 그 단어가 여성이라 페트라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남성이니까 페트라라고 하지 않고 페트로스라고 한 거예요. 뭐 일부 해석자들은 페트로스는 조그만 돌멩이고 페트라는 큰 기반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게바라고 하는 실제적으로는 케파인데 아람어 게바가 반석이거든요. 뭐 어찌되었든 직역하면 너는 돌이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준 것도 대단한 명예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석 같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죠.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말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몸으로는 예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 테이크 어사이드예요. 잡아서 아마 옆으로 밀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고 했는데 베드로야말로 말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몸으로 막고 옆으로 밀쳐내고 있음. 우리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때 파도와 풍랑을 꾸짖었다라는 단어랑 똑같은데 한글 어법상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글 개역성경이 항변했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꾸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포교회 교회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이렇게 불일치한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 반석 같은 베드로가 순식간에 돌변하여 예수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의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돌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너는 걸림돌이라 아니면 너는 거침돌이라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석이 예수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걸림돌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금방 변덕이 심해가지고 반석이라고 했다가 걸림돌로 바꾼 게 아니죠. 그럼 왜 그러면 금방 베드로가 반석에서 걸림돌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작은 돌멩이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돌이 날아가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세례 요한, 뭐 에레미야, 뭐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구약의 역사상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불과 얼마 전에 헤로디아 그 헤롯 왕이 살로모의 춤을 보고는 뭘 원하냐 그러니까 뭐 어머니한테 의논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한다고 해봤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걸림돌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석 같은 든든한 고백과 확신이 끝내는 예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흙이 얕은 돌밭 이게 헬라어로 페트로 됐습니다. 페트로스랑 같은 어원의 형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돌밭이 이게 작은 돌멩이가 많은 돌밭이 아니고 큰 암석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져 있는 밭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전에 보면은 뭐 rocky, stony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많은 이제 독자들이나 성경 있는 분들이 이게 작은 돌들이 많은 돌짝밭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큰 암석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깔려 있는 돌밭이기 때문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할 때 넘어지는 자 이게 스칸달론 아까 스캔들 걸림돌이라고 하는 명사와 연결된 단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 넘어지게 하다는 동사의 수동형이에요.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두 개가 정확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밭에 흙이 약간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즉시 받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이게 환란인데요. 환란이나 박해가 생기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넘어지는 자 이게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데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이 비유 본문이 베드로의 생애를 보여주는 바이오그라피, 전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만나서 부르니까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거든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실은 베드로가 워낙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즉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지만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든든한 확신이 끝내는 예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작은 돌멩이였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리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걸림돌입니까? 아이들이 걸림돌입니까? 저희 집에 애가 이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는데 막내가 이제 한동대 리번에 가고 딸은 결혼하고 그런데요. 제가 충청도, 전 충청도거든요. 점잖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면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라 세 번 제 입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유 여하 안 물어보고 때립니다. 먼저 제 아내가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인기를 깎아먹냐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이 뭐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 다 웃습니다. 저럴 필요 없는데 우리 집에 오면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일주일 안 걸립니다. 무조건 때리면 됩니다. 저희 집의 걸림돌은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계부 쓰는 거.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계부 좀 제발 쓰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가계부를 계속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가계부를 왜 안 쓰냐? 그러면 다 요새는 신용카드로 쓰기 때문에 당신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내역 뽑으면 다 나오는데 그걸 굳이 왜 가계부를 쓰느냐? 그리고 내가 쓰면은 다 당신 자식 위해서 쓰지 나를 위해서 쓰냐? 어떤 때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낫지 당신 자식이냐 내 자식 이러다가 갑자기 제 자식이래. 저희 집 애들은 누구 자식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그 가계부를 안 써서 제가 어느 날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다 가져와 그랬죠. 제가 은행 카드 그 다음에 통장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갖다 줬는데 한 시간 동안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학원은 어디를 다니는지 학원비는 얼마인지 어디다가 또 수납을 해야 돼. 알 수가 없어서 한 시간 만에 다 포기하고 안 써도 좋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갖다 바쳤습니다.
저희 집에 걸림돌은 접니다. 가장인 제가 안 된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는 번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다는 이야기를 보고하자 예수께서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거든요. 사탄의 속도는 번개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설교를 듣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속도는 번개입니다.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반석 같은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아담적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동안 개신교 해석자들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 한 4, 500년 동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걸림돌인데 걸림돌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가톨릭 교회가 미운 거죠. 가톨릭 교회가 누가 진짜 교회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믿잖아요 약간.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동안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실제 우리 교회 현장에서 꽤 큰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와 좌절과 통회와 눈물과 용서의 경험 없이 그저 교리적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인격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텐데 프란시스 세이퍼가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리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아닌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다른 어느 누구와 결코 동침한 적이 없는 어떤 부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결코 사랑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거기에 결혼한 사이라고 할 만한 관계가 있는가?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결혼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순결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신랑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리적 순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사랑도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르심의 전부는 아니다. 그 부르심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는 부르심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같이 제가 젊었을 때처럼 최소한으로 말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말하고 최소한으로 행동하는 이런 미니멀리스트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교리적으로 깨끗할지는 몰라도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자꾸 베드로랑 베드로의 고백이랑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다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뭐 헬라어로 페트로스는 남성형인데 작은 돌이고 페트라는 큰 기반암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분리시켜서 고백이라고 하는 추상성 위에다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 안전하긴 해요. 왜냐하면 걸림돌이 세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놀랍게도 반석이자 걸림돌 아닌가요? 왜 교회가 죄를 짓는지, 때로는 왜 교회가 실패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인 현상은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는 비가시적인 천상적 교회랑 가시적인 지상교회가 있는데 비가시적인 천상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교회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비가시적인 천상교회 멤버인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교인들이 한 번도 멤버가 된 적이 없는 천상교회 기준을 가지고 현재 멤버인 지상교회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나누면서 교회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이 같은 현실로부터 자꾸 도피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상교회는 전통하는 교회라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건 지상교회라 그런 거고 천상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 중에 천상교회 멤버가 돼본 적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현재 남북교회가 유일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최근에 들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지 않은 내가 볼 수 없는 교회를 의미한다. 천상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저는 교회의 구성원인 저조차도 반석이자 걸림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교회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남을 실족해하는 건 현실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아까 제가 걸림돌이라고 번역한 스칸달론이나 실족하게 하다는 스칸달리조라고 같은 그런 그 어휘가 총 44회 나오는데 그 중에 50% 정도인 19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스칸달론과 배반의 시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반석이 걸림돌과 심지어는 사탄이 되는 게 교회 역사 아닌가요? 베드로가 걸림돌로 변할 때조차도 반석으로 남게 된다는 게 교회의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베드로가 걸림돌이었으나 나중에 교회를 그 위에 세우는 중요한 돌이 되거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반석이자 걸림돌 아닌가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의지하는 반석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걸림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보면 스스로 실족하든지, 그 다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든지, 아니면 남을 실족해 하든지, 서로 실족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서 넘기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모습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이 다르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때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넘어지는 이게 스칸달론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스칸달론에 빠져가서.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안에 지기 작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정말 회화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제가 어제 설교를 잠깐 하면서 마지막 최종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나와 같이 대했느냐 대하지 않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바깥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자긍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약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현재 유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천상적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는 지역 공동체의 멤버들을 실족시키고 미워하고 서로 잡아서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최근에 이 스칸달론에 빠져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고 지 스스로가 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든 박해와 환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많은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든 엄청난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인 베드로의 이중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최근에 대부분의 많은 신약학자들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으로 해석해도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학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진공상태에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 저는 최근엔 교회의 속성은 반석이자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중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거를 뻔히 아시면서 왜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석이자 걸림돌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더 따뜻한 눈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함께 예수님이 왜 반석이자 걸림돌인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꾸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이런 사랑 고백 듣고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신대원에서 가르쳤는데요. 이런 고백한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목사님이 부르면 5분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인데 저 용인 사는데 한 친구는 인천 살고 하나는 캐나다 살거든요. 지들이 무슨 수로 제가 전화하면 5분에 달려옵니까? 그래도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모두 주를 떠나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사랑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 고백이요 충성 맹세입니까? 우리 주님께 언제 이런 고백 드려보셨죠?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별로 드려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한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망신당하나?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게 장로교의 전형적인 태도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순장들 그 뭡니까? 가방 하나만 들려주면 전도사 이상으로 열성을 보이고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교는 안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저도 옛날에 나서고 설치는 인간, 나대는 인간 제일 싫어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렇다고 뒤로도 빠지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중간쯤 갑니다. 저도 완벽하게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전도사, 강도사, 목사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고백을 쓸데없이 해가지고 망신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함부로 베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과 충성맹세하지 않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남녀지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녀가 연애할 때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사랑 고백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버텨서는 여자 하나 낚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연애 시절에 이제 27에 결혼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3월 말에 만나가지고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미쳤죠. 누군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저도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르고 그 자매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한 거죠. 제가 이제 아마 경복궁인지 덕수궁 같아요. 덕수궁 그 돌담 축대에 앉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어도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죠. 뭘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을 못해도 내가 문학적으로 100%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여자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뭐 100% 100% 사랑 그러는데 철학 뭐 문학 이건 상관없이 그 말이 너무 멋있었대거든요. 여러분 철학은 진리와 진실이지만 문학은 과장 뻥 허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100% 사랑을 못하지만 내가 뻥쳐서는 과장해서는 허위를 좀 섞어서는 100%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방이었던 것 같아요. 명동의 다방이었는데 문을 제가 딱 열어주면서 내가 연애할 때는 열어주지만 결혼하면 안 열어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야, 이 사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아니 그걸 왜 얘기해? 아니 왜 첫날 만나가지고 그냥 열어주면 되는 거지. 왜 지금은 열어주지만 나중엔 열어주지 않겠다. 아, 그 말을 왜 하죠? 지금도 가끔 이제 제자들이 저희 집에 놀러오면 요새 제자들은 달라요. 딱 조수석에 가서 문 열어서 자기 와이프 타게 하고 문 닫고 돌아가서 자기가 운전대에 들어가거든요. 제 아내가 언젠가 저보고 제자를 본받아 이러더라고. 제가 그랬죠. 덕수궁에서 내가 뭐라고 아니 첫날 다방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가 연애할 때는 열어주지만 내가 결혼하면 안 열어준다고 얘기했고 당신이 멋있었다며. 그 정도 뻥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잘리면 리어커를 끌 텐데 저희 세대는 왜 리어커가 나오나 몰라요. 내가 리어커를 끌 텐데 당신이 밀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자매 괜찮은 자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좀 지나고 나니까 뭐 경제적으로 좀 약간 어렵고 제가 좀 깐깐하니까 뭐 아내가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리어커 내가 끌면 민다며 그랬더니 그랬지. 그렇지만 그때도 나는 당신이 리어커를 끌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 이게 서로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뻥치고 뭐 이렇게 과장하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키지 못하는 사랑 고백이라도 우선 말로 멋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드라마를 보니까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예요. 아내가 뭐 보고 있는 건데 형제가 묻더라고요. 자매가 형제한테. 언제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제가 속으로 무슨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미친놈 이러면서도 야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저 멘트 가지고 내가 여러 자매를 울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솟아오르는 거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고백이라도 멋지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대원의 학생들한테 35살까지 여자 하나 못 낳고 무슨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그러냐. 35살까지 결혼 못하면 때려쳐라. 제가 그럽니다. 사람 낚으려면 무슨 여자부터 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뻥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 똑같아요. 뻥에 뻥으로 이렇게 응수하면서 저희도 결혼했고요. 돌아보면 그랬으니까 결혼한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하다가 잘리고 지금 뭐 그런 세대도 아니고요. 뜨거운 사랑 고백 없이 하나님과도 정말 친밀한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완벽하고 깨끗한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 외도는 안 저지르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데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아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곰이랑은 못 살아도 여우랑은 산대. 그랬더니 요새 아내가 여보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여우보다 곰이 낫대. 제가 봐도 늙으니까 곰이 낫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여우도 되고 곰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으로는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교리적으로는 순결하지만 신랑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가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늘 미니멀리스트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은 옛날에 굉장히 그 자유롭게 많은 걸 경험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 번 디스코텍도 한 번 못 가봤죠. 카드 놀이 못 합니다. 당구 신대원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 일반 대학 같은 애들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큐 몇 번 잡아줘서 하는데 중간에 망가뜨리니까 볼을 망가뜨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뺐더라고요. 한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반창회 하느라고 갔더니 선생님을 이렇게 노래방에다 모셔놓고 양옆에 여자 도우미 갖다 이렇게 받쳐놓고 뭐 술 드시고 뭐 그러는데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제가 또 목사인 거 다 아니까 뭘 부를까 그러다가 산장의 여인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아니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불렀거든요. 그거를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키고 부르다가 애들한테 뺏겼습니다. 무슨 지금 그런 노래 부르겠냐고. 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산장이 반창이랑 뭔 상관이냐. 사실은 제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맥시멀리스트로 주님께 내 재산 바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바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정가 기록이 없는 거죠. 주님께 인생 드리겠습니다. 뭐 목사가 되겠다고는 했지만 내 인생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한 적이 없죠. 자녀 드리겠다 한 적이 없죠. 서운한 적이 없죠. 서운하십니까? 옛날 그래도 저희 세대는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서운 안 하죠. 서운 안 하니까 하나님께 서운해서 드린 것만이 거룩한 건데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든 기쁨에 차서 드리는 예물이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든 자원하여 드리면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건데 서운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십일조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초태생도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죠? 근데 저는 미니멀리스트였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진짜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 맹세 안 하죠. 사랑 고백 안 하죠. 뭘 하겠다고 그렇게 나대지 않았죠. 최소한으로 말하고 그걸 지키는 것만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대마왕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나. 저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전의 일인데 결혼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저희 집에 사랑 고백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야, 네가 먼저 해라. 어차피 설교자들이 항상 지발등 뜯는 거 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설교 준비하고 네가 해라 네가 먼저. 그래서 이제 그윽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사랑해 라고 했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제 아내는 한참 있다가 똑같이 세자로 된 해자로 끝나는 단어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뭘 원해? 나는 그윽한 눈빛을 쐈는데 이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뭘 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는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여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로마 병정과 성전 수비대에게 끌려가는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들 안수하거나 권사님들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아니겠죠. 안수 집사님들 안수하고 할 때 왜 공적으로 모든 교우들 앞에서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겠다고 왜 맹세하죠? 직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나마 베드로가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야 너 예수님이 끌려갈 때 뭐 했냐? 너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치더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도 너 어디 갔냐? 뭐 그렇게 물으면 창피할까 봐 그나마 그래도 고백을 했으니까 주님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게 끝내는 그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만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기껏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불안함을 느끼고 아랫문 쪽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다른 여종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그분을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들이 내 목소리를 보니까 너 예수당이지? 라는 질문에 그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성경기자 특별히 마가복음은 뭐 마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즉시 곧 이런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면서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곧 그러자마자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그 위에 세운다고 주님이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실상이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실존입니다. 한 사람은 항상 반석이고 한 사람은 항상 걸림돌입니까? 아닙니다. 반석이자 순식간에 걸림돌로 바뀌는 데는 번개의 속도이기 때문에 순식간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걸림돌이었지만 끝내는 교회의 모퉁이 돌인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걸림돌이 됐죠. 큰 반석이니까 흙이 얇게 깔렸기 때문에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해가 뜨게 되면 말씀으로 인해 박해가 생기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자 스스로 이 든든한 반석이 스스로 또 걸려 넘어지고요. 예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베드로의 충성 맹세와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로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된 것. 이게 은혜 아니에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정말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조반을 먹이죠?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베드로가 목에 넘어갔을까요 그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조반을 먹을 때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조반을 먹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다 아는 대답 아닌가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말 안 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느껴집니까? 좌절과 고통, 회개의 눈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전한 대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사이클이 사라지고 나니까 바리새인들만 남은 거죠. 아주 미니멀로 말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면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순결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뭘 하지 않음으로써 거룩성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저는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순복음 교인들이 훨씬 이뻐 보여요. 제 아내가 피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한다 막 이러다가 좀 지나면 한 시간도 안 지나가 좀 180도 행동을 하거든요. 그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회로가 저런 회로가 다 있나. 한 시간 전에 막 감격해가지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다가 순식간에. 근데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안 하니까. 뭐 피를 받아도 눈물 안 흘리고요. 피를 잘 안 옵니다. 미니멀로 말하고 또 미니멀로 말한 다음에 그 지키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순결해 보이고 또 그렇게 정과 없지만 내 아내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얼굴자 빈들에도 간다고 하고 못 가면 죄송합니다는 해야지. 악얼굴자 빈들에 갈 때는 작게 부르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찬양 부르다가 거기는 악얼굴 이렇게 좁게 부르고 나 안 불렀 그때는 세게 안 불렀으니까 나는 그때 솔직하게 부른 게 아니다. 때로는 뜨겁게 사랑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끝내는 못 지켜야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는 거지 하지도 않으면서 필립 양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시선으로 교회를 들여다볼 때 사실 비판할 게 많았다. 하지만 일단 교회 내부 깊숙이 들어와 헌신하게 되자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범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나는 교회의 실패를 좀 더 동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 드높은 이상을 제시해놓고 정작은 칠퍽거리는 땅으로 걷게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좌절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언젠가 제가 귀국해서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에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이제 부목사니까 한 10시쯤에 이렇게 교회를 가면 부목사님들 그 방에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와서 아침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부의 부감집사님이 좀 재산이 있는 분이라 집사님 그 부교육전실에 그 냉장고 통통 비었는데 빵이랑 우유 좀 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내가 옛날에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 돈 자랑하냐?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 제가 그랬죠. 돈 자랑 좀 하시죠. 돈 자랑 좀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물론 오해하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은 그 여전도회가 뭐 이렇게 수박을 열심히 이렇게 잘라 먹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부교육자실에 뭘 가져왔어요. 그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신학교 선생이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저는 먹던 거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수박을 가져왔는데 칼을 안 가져오고 수박만 갖다 놓고 가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와 건조가 있는 여전도에 있었어요. 오케이. 뭐 어쨌든 뭐 칼은 가져다 먹으면 되니까 제가 먹으려고 든 게 아니고 부교육자들이 이제 제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건데 사실 교회는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든든한 반석 같다가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걸림돌로 바뀌죠. 이럴 때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진 피터슨이 교회란 공이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론에서 한 학기 배운 것보다 훨씬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은 가정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족도 혼란과 신비 아닌가요?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든든한 반석이자 걸림돌 아닙니까? 아버지의 든든함은 가족이 의지하는 반석이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걸림돌이죠. 한 10여 년 전에 2001년에 미국의 양식년을 갔을 때인데요. 그때 딸내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3시만 되면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방과 후 일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오니까 딱 3시면 저희 집에 오면 저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딸내미가 저랑 말싸움하다가 저한테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 상처를 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줘? 그래서 제가 복수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한 2시간 떨어진 도시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동네 교회 다니고 한 주는 저를 따라오는데 그 주는 저를 따라온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딸내미를 고발했죠. 딸내미가 이번 주에 나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준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제 딸내미 주변에 약간의 소동이 생겼어요. 어떤 권사님은 가서 뭐 귀에다가 뭐라고 그러고 또 등을 툭툭 두들기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권사님들이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끝나고 나니까 교우들이 제가 몇 달 동안 설교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최고였어요. 아니 우리 집에 상처와 혼란이 있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집에도 똑같은 게 있어갖고 너무나 위로가 돼요. 딸내미는 저희 어머니 다음으로 두 번째 애인이죠. 아내는 뺐습니다. 원래 서영이라고 하는 수필을 보면 피천득씨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 둘인데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딸이다 이러거든요. 저도 요새 제 아내가 카톡 사진에서 저를 뺏기래. 왜 뺏고 사위랑 뭐 아들만 집어넣고 저를 뺏더라고요. 그 강제로 협박해서 집어넣긴 했지만 등쳐서 절 받은 느낌이라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걸림돌이죠, 딸내미도. 언젠가 저한테 상처를 받으면 난 아빠랑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너무 쉽게 제게 종종 날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됐고 저희 학교에 한 5년 선배가 딸이 둘인데 엄청 잘난 척해요. 그 딸을 뭐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 뭐 스케이트 타는 거 온갖 거 자기가 다 가르쳐줬고 그리고 자기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랬다. 제가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 진짜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지. 그런데 대학 4학년이 지난 한 4-5년 됐죠? 전부터 자기 엄마한테 같이 쇼핑하다가 엄마 이제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키가 좀 더 크고 얼굴이 더 잘생긴 사람이랑. 조건이 두 개가 붙었지만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 얘기 듣고 불렀어요. 야, 너 엄마한테 그런 말 했다며 나한테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나 두고 보고. 지금 4년째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있잖아요. 가족이나 교회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족에서 일어난 일을 비디오 찍어서 아마 보여주면 아마 가관이겠죠. 그 안에 혼란과 그 안에 상처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족이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든든한 반석이자 걸림돌이라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가정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신비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포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갖다 대고 거기에 조금 안 맞으면, 물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정말 진한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모여서 목사님 설교? 장로님들의 기도? 찬양?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 제 딸내미 제가 이제 소나타를 몇 년 전에 샀는데 제가 이제 제 딸한테 그랬죠. 야,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차는 소나타가 마지막 될 것 같다. 그 등급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잘했어.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이제 잡고 인턴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랬죠. 야, 너 외제차 아빠 사주면 안 되냐? 아니 아빠 뭐 소나타가 끝이라며. 아, 그건 내 돈으로 사는 건 그렇지만 남이 사주면 갔지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사줄게.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결혼 2월 달에 했거든요. 갑자기 졸업하자마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 돈으로? 몰라. 제 돈으로 갔어요. 언제 걔가 자기 앞가림하고 저한테 뭐 차를 사주겠습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점에서 인간들이 교회에 대하여 반석인 면만을 기대하며 그저 든든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여러분과 저 같은 교회 구성원들은 베드로처럼 든든한 반석이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요동해도 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버텨야 되죠. 그러나 이런 요구를 교회에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정어린 눈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정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자신 역시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내 스스로 실족해가지고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당해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또 넘어뜨리고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게 과장법이 아니고 저는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우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호세아 11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역만 하는 아들을 끝내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교회의 거룩성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됨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룩성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이 거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드림받은 자로서 구성된 교회가 유일하게 경험하고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 내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내가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천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물론 교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끝내는 자신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왜 마태복음에서 19번 성경에서 44번을 실족케 하는 것과 실족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복음 자체나 신앙생활 자체가 역설이거든요. 예수께서는 반석과 걸림돌의 양면을 지닌 베드로를 그래도 신뢰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런 비정함과 교만을 극복하고 동정어린 눈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거침돌이 되는 모습만을 보고 교회를 줘버린다면 뭐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가정에서 저희 집의 애들과 제 아내는 무조건 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가서만큼은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집 애들이 완전히 취직자 집에 가서 제가 이 경상도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집안이 저는 양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관을 정제하고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없어서 어떤 때는 그냥 러닝구에다 그냥 짧은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빠 그거 무슨 실직자 바지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냥 그래도 편해요. 아, 목사도 집에 가서는 그래야지 거기서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저는 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꼭 같은 교회에 같은 부서에 꼭 같은 봉사 부서에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셔가지고 꼭 저 인간은 꼭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간을 한 대 이렇게 묶어서 끝내는 그 안에서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인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보고 제게도 보고 어떤 때는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저의 제자가 든든한 저에게 반석이 되더라고요. 반석 같을 줄 알았더니 걸림돌이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반석에서 걸림돌로 바뀌는 그런 역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단포교회 교우들이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자제할 건 자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당당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도 어떤 때는 저를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죽이시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고 계신가 뭐 그런 그 아주 치졸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살해라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 열방의 복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열방의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되 그건 내적인 은근한 자긍심인 것이고 바깥으로는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아야지 내가 열방의 재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공격이나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움츠려 들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남북교회 모든 교우들이 잃어버린 우리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 뭐 남북교회에 대해서는 자긍심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자긍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 시온성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박 목사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수많은 교우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열방의 복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든든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끝내는 걸림돌이 되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넘어뜨리게 만들 만큼 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석이자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나는 반석인지 아니면 걸림돌인지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